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매튜 21장, 매튜 chapter 21, 12절에서 17절까지, verse 12 through 17.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귀한 본문 말씀 가지시고 특별히 홍종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청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육체적으로 빗자루로 쓸고 뭐 걸레로 성전을 깨끗이 닦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뭐 성전이 여러분 깨끗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 그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더러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물건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 이걸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원하셨냐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냐면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장사라냐? 소 팔고 양 팔고 영소 팔고 비둘기 팔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가 직접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전까지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편법이 생겼냐? 그냥 몸만 와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팔 테니까 이걸 사라 이거죠. 나중엔 어떻게 됐냐? 가져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가 완전히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엉망이 된 겁니다. 막 소가 막 울고, 그죠? 막 양이, 그죠? 울고, 염소가 울고, 비둘기는 막 푸드둥 날아다니고, 그죠? 또 돈으로 막 바꾸고, 뭐, 실랭이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소득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겠습니까? 안 타락하겠습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변질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돈을 그냥 선전세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따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매겨서 그것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가지고 또 돈을 그걸 바꿔야 되고 바꿔주는데도 막 실랑이를 하고 더 내놓으라 그러고 덜 냈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또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정결함, 깨끗함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본질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와 성도는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표본이 있는데, 지침서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지침서가 있어요. 표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막 다 날려보내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지침서, 삶의 이 표본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것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침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아,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뭐예요? 격려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오셨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뭐 더러운 거 묻은 건 없습니까? 화장은 잘 됐습니까? 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화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또 여러분을 성경은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그 꼴이 어떠한 모습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씻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특히 저는 더 아침마다 거울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은 좀 머리가 짧아서 그래도 다행인데 머리가 조금만 길면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됩니다. 도저히 그냥 이거를 그냥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빗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머리를 잘 감아야 돼요. 감고 샤, 거울을 보고 탁 넘겨가지고 뭐 제가 그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꼴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어야 되니까 그죠?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가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나에게 때가 있냐 없냐를 점검하고 그 씻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뭐로 거룩하여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이 회복되도록 가르치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하는 곳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그 모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는 교제가 없어요.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신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뭐 그냥 얘기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는 그저 하나의 의식이나 아니면 그냥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살아있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집, 기도의 집,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결국은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는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뭐예요? 기도의 집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그 삶이 무엇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냐면 치유의 집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그 중심 사역 가운데 하나는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안타깝게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고침이 하나의 굉장히 중심된, 주된 사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죠? 선포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병고치는 사역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뭐예요? 성전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치유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교회 안에서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병든 부분에 관심이 있고 고치길 원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베드로후서에,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맨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뭐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예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우리의 것이고 치유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대부분 다 고쳐주셨지만 이 병 고치는 것이 힘들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아, 저 예수님? 내가 잘 알지.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 자매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쟤가 어떻게 커온 걸 내가 다 아는데? 그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나의 이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yesterday도 today도 그리고 future에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전에도 고치셨다면 뭐예요? 지금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집으로 만들자 치유는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성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치유가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고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 치유자이신 여러분들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어둠도 없고 뭐예요? 질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치유가 이제는 점점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치유가 점점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믿음 없이 지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전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새롭게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 거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뭐하러 여러분 그것을 계속 끙끙 안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했다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화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이 죄악이 있는데 이것을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뭐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지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좀 병들고 그러면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낫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기도는 받긴 하는데 별 그렇게 내가 정말 치유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치유할 수 있는데, 뭐 목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다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나와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고치는 거지 목사의 능력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낫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담임 목사님 믿음이 함께할 때 뭐예요? 낫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간단한 감기든 뭐 암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치유가 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치유가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치유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설득됨으로, 어때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 그죠? 치유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집으로 우리가 바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만성으로 계속 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치유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몸 아픈 것이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입니까?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치유가 회복되셨던 것처럼,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치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의 집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찬양이 회복되길 원하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사람들뿐 어른들뿐만 아니고 뭐요?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꾸짖습니다. 저 애들을 조용히 하게 할 수 없느냐? 어떻게 저러한 말들이 어린이들의 입에 나오는데 너는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으려면 어떤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찬양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부흥하고 찬양이 날마다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한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뭐예요? 그 찬양만 계속 부르는 겁니다. 애들이랑 반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왜 그게 저는 참 애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하루에 몇 번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불러요 그 찬양을. 뭘 알고 부르는지 뭘 모르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간 계속 부릅니다. 근데 뭐야, 하나님이 그 찬양이 온전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멈추진 않았는가?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는 많이 하고, 그죠? 뭐 입에서 나오는 건 많은데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그죠?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고, 뭐 서로 어울려서 잘 하긴 하는데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앞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그려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대가 먼저 앞서가게 해라. 찬양대가 앞서가게. 전쟁하는데 무슨 찬양대가 앞서갑니까? 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앞서가요? 찬양대가 앞서가게 해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적군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 되심을 높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너무 서로만을 높여주고 있진 않은지,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런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찬양이죠, 그죠? 근데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너무 자신만을 높이고 위로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얘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같이 찬양 하나를 배우면 참 신기하죠. 우리 예품이 예안일 보면 참 신기해요. 그냥 뭐 집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예배 시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찬양을 가르쳐, 예전 찬양이지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 그날 하루 가르쳤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예안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무 딴짓 하다 말고 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예요? 종려가지를 뭐 꺾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옷을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찬양이 뚝 끊겨버렸어요. 근데 누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셨다면 삶 속에서 그냥 찬양 듣기만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혼자 찬양하세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세요. 찬양이 회복되어야 돼. 새 노래가 날마다 하나님을 그 높이는 새 노래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곡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릴 그 찬양이 그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음을 잘 모르겠지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 가지고 찬양합니까? 가사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거의 뭐 한 3분의 1은 여러분 음친 줄 압니다. 제가 잘 노래 못하는 거 압니다. 그게 노래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앞서 나아가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집,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이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또 찬양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정결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